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으신데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눈앞이 캄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메이드러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정적이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도, 그의 신념도, 그의 가치관도 변화가 된다. 그러니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어린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큰 복이고, 또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크나큰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책 전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 삶의 환경이 중요하고 만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 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환경, 잘못된 만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잠 못 자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 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왔는데요. 영적인 엄청난 이 쓰나미를 맞고 있는 시대에 그 주인공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빌라도의 영특한 재판으로 그 청년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잔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쓰나미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대단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아직도 정오의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는 그때에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홀연히 강렬한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사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듬어도 만져주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걸음을 걸었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내 눈은 분명히 떠져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목적지에 다 당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울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삶의 여정 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남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다른 일터에는 몰라도 다른 자녀에게는 몰라도 내 일터 내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위기가 닥쳐와서 어찌할 바 모르고 울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짙은 안개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운전자처럼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은 없나요? 눈은 분명히 떴는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중에 나는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은 없나요? 그래서 내 인생을 여기서 종결하고 싶은 분은 없나요? 왜 하나님은 앞을 볼 수 없게 하실까요?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앞을 열어보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눈앞이 캄캄한 순간, 그 순간은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빛으로 그를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빛과 함께 걸어가도록 어둠 속에서 헛발을 디뎌 쓰러지지 않도록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의 신념과 욕망을 따라 빗나가지 않도록 신령한 빛 가운데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신령한 빛 가운데서 자러나 우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신령한 빛 가운데서 오히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충만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살도록 충만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빛을 보내십니다.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온 삶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지나온 삶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처절하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온 이유는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임재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으나 그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전통 속에 살고 있었으나 그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으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으나 그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굳은 신념 속에 살고 있었으나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을 만난 사람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충만한 인생을 살고 이 빛을 만나니 못한 사람은 초라하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위축되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첫 번째는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은 유대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 전통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남부럽지 않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과 교육 덕분에 그는 유대교의 열정적인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는 길을 강렬한 빛으로 막으십니다. 못 가. 더 이상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급한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부르시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강렬한 빛으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가던 길을 막으십니다.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발자국도 더 발을 떼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더 만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요한 가운데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길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며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신체 기관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고 다급한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요? 이것은 무슨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다가 오 주여 하고 감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낮에 정오의 노상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를 향해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충격적입니다. 예수? 내가 박해했다고?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하다 죽은 자가 아닌가?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악한 죄인이 아닌가? 빌라도의 영특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자가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세상을 떠났는데 그자가 살아서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소문은 진실이었단 말인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고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을 계획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박해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그 사람이고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 내 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치고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아, 정말 그들의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 메시아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구나.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그분이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심으로 세상 그 어느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하심으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다른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처형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리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종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뜻밖의 사명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받겠으나 주님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품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울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엄청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180도 뒤바뀐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으나 그는 그 인생의 5분 후를 알 수 없었으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모든 국경을 뛰어넘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모든 문화의 장벽을 건너뛰었다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극심한 박해도 있었고 엄청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수없이 매를 맞는 순간 있었지만 주님의 손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있었고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고 주님의 지혜는 끝없이 끝없이 공급되고 있었고 주님의 복음은 끝없이 끝없이 널리 널리 더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눈을 열고 바라보니 주님이 예비하신 눈부신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리신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또 일깨워 주시고 또 도전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찬양으로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더 활짝 열렸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